함께 봉독하신 에베소서 3장 말씀으로 자유롭게 하는 풍성함, 자유롭게 하는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벌써 3주째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일상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간 국민 중 60%,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일상이 멈췄다고 느낀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일상이 멈췄다, 60% 이상이 우리도 참 그 가운데 그런 일상이 멈춘 상태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기사가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이후에 일주일 정도 지난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이 일상이 멈춰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사회적인 거리 두기 운동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점점 더 과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국민들은 함께 모이는 것도 꺼려지게 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하는 그 자리조차도 이제는 떨어져 앉고 서로 같은 방향을 보면서 함께 얼굴을 바라보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얼굴도 바라보지 않고 각자 자리에서 서로 떨어져 앉은 자리에서 같은 벽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근무 환경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불편하고 오히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져서 피로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개학과 개강이 연기되면서 학생들과 어린이들 또 부모님들도 모두가 불편과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아이들이 더 취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격리 상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잠깐 나갔다 온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도 집사님들 통화를 하다 보면 또 듣게 됩니다. 또 모임과 외출을 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타격을 입게 되고 생계 자체가 막막해지고 있는 단 3주 사이에 또 한 주 더 길어지면 그만큼의 더 손해가 있고 정말 막막해지는 상황들을 겪게 된다고 하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일상이 정말 멈췄다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많은 분들께서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지금의 현실은 우리 모든 국민들, 우리 성도들에게 감옥과 같은 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자유롭게 이곳에 나와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주님 앞에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고 그것들을 멈추고 잠시 멈추고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여러 사람들을 좀 보호하고 또 살리는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예배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시는 감정은 행복함이기보다 일상이 멈춰버렸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우울과 답답함과 불안함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각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문이 열리고 기회만 된다면 이곳으로 달려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또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께서 지나가다가 한 성도님을 마주쳤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살 소망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자유롭게 올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활동이 쉽지 않은 이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마음이 이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들을 생각하고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갇힌 자 된 바울을 좀 떠올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갇혀있고 격리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이 상황에서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제 마음에 좀 떠오르면서 갇혀있는 바울은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오늘 함께 읽었던 3장 7절부터 13절을 읽었지만 전체 1절부터 13절 내용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 물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이 당시의 상황과 또 맥락과 이유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좀 갇혀 있다고 느껴지는 이 시대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시대 바울의 시대와 이 시대가 똑같아서 이것을 함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맥락 속에서 갇혀 있다고 느껴지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좀 대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갇혀 있던 바울이 외부에 있었던 성도들을 향하여 쓴 이 편지, 성도들을 향한 이 외침 속에서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셨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를 좀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에베소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약 3년 남짓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쓴 편지이죠.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 정도 또 섬겼던 그 에베소 교회 인근에 있었던 이 교회들을 향하여 보냈던 편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짧게 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장, 짧은 6장 가운데 기독론이나 구원론이나 교회론이 잘 정립되어 있고 잘 제시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내용에 비해서 구조는 좀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1, 2, 3장 앞부분과 뒷부분 4, 5, 6장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 1, 2, 3장은 신학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 뒷부분은 실천적인 권면 혹은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부분 1장부터 3장의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선물로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사람의 능력과 자격을 보고 선택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하시길 시작하셨고 또 성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산 상태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서로 가까워질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제는 가까워진 그래서 서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고 지어져가는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앞부분에서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에 이미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실 텐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즉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야 할 책임에 대해서 도전해 주는 부분이 에베소서의 4, 5, 6장 후반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에베소서를 좀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분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렇게 차분하게 이성적인 톤으로 설명해 준다고 느껴집니다. 3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구절에 이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2장 말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연결구가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나 바울이, 바울은 새롭게 지어진,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지어져 가야 할 교회로서의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므로 나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더 해주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1절을 보면 형식상 주어가 1인칭 단수인 갇힌 자 된 나 바울은입니다. 그에 맞는 서술은 사실 14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러므로 서로 지어져 가야 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함께 만들어져 가야 할 성도들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이야기는 14절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1절과 14절이 1절이 14절의 바울의 기도로 이어가려던 것이다. 그런데 2절부터 13절의 내용은 그 내용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생각난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라서 이건 좀 꼭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고 첨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내용상 흐름이 크게 틀어지진 않지만 2장까지 이어오던 흐름과는 좀 다른 양상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고 창세전부터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셨고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무엇인가 하면 2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1, 2, 3, 4, 5, 6장 중에 1, 2, 4, 5, 6장 전반을 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받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3장 초반부는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바울이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왔고 그것을 내가 또 어떻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찾아가게 되었고 이방인들인 여러분들이 그것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갇힌 처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 복음의 목적, 이방인을 향한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통해 시작되었고 또 전달하게 되었다,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 섭리를 의미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계획, 섭리,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알려주겠다 해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었는데 다른 세대에는 감추어졌던 이것이 이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고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방인들이 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경륜으로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셨고 결국 내가 그 일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 능력이나 내 재주나 내 자격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들을 향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8절과 9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그 비밀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불러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추적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따라갈 수도 없고 그 깊이를 가늠할 수도 없고 그 위대하고 원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 지혜와 사랑과 은혜를 일부분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그만큼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원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다, 그 긍휼의 풍성함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는 세상에 드러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지만 나를 통하여 또다시 다른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8절과 9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까? 10절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 교회, 그러니까 서로 가까워질 수 없었던,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 존재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통하여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해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목소리 큰 사람, 주장이 강한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강요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기 원하시는 그 뜻이 있으셔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 13절에 이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지금 갇혀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갇혀 있는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 내가 환난당하고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영광으로 삼고 주님을 더 찾아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을 향한 그 구원이, 그 복된 구원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실행되었고 그 구속사역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를 나는 지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쫓아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중간에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경륜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위한 일꾼이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가 갇혀있지만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 그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논리적인 흐름에서는 벗어나지만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가 에베소 성도,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가 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갇히기까지 여러분을 위하여 일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일꾼이 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단지 2장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교회에 대해서 보충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꾼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려던 것일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도 그렇게 담담하게, 내가 이렇게 갇혔는데, 복음 전하다가 갇혔는데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탄원서를 쓰든지 내가 나가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찾아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라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담담하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를 계속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고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니까, 바울 사도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면 어떨까요? 나는 믿음 가운데 잘 살고 있고 교회에서 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내 뜻과 상관없이 직장을 잃어야 된다거나 오늘 사도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거나 나는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내 입지가,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지가 좁아진다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손해를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마음에 찾아오십니까? 여기 앉아계신 교역자님들은 교역자님들이셔서 그런 마음이 안 생기실지 모르겠지만 원망과 불평이 먼저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어땠을까요? 억울하고 못 참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진 않았을까요?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 에베소서의 독자들의 상황은 인접해 있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비슷한 상황이 처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의 배경과 비슷하게 에베소 성도들의 살던 그 지역은 혼합주의적인 가르침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혼합주의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주의 사상과 그리스 사상을 섞어놓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가 기록하고 있는 정황들을 좀 보면 성도들이 낙심하게 될 때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무엇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2장 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2장에서 설명하기를 그때는 하고 대비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이 변화되기 전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만모니즘, 이 세상의 가치들 속에 파묻혀서 세상에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산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들, 이런 세계관 속에 살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낙심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믿던 이 예수님 아무 소용없어. 다시 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고 저 사람에게 의지하면 내가 살 수 있고 이러한 마음들을, 이러한 유혹들을 다시 겪게 될 것이죠. 그 다음 4장 14절 말씀도 띄워주시겠어요? 14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장은 변화되기 전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다 치더라도 4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현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는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하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될 때 낙심하게 될 때 처하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가치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될 상황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요. 왜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 마귀의 간계,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편지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낙심하게 될 때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상황들이 무엇이라고요? 마귀와 간계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 온갖 사람들의 간사한 거짓말과 속임수, 온갖 교훈의 풍조들인 것이죠. 네, 자막 내려주시고요. 낙심한 성도들이 눈을 돌려 마주하게 될 현실이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현실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의 간계로 믿음에서 흔들리는 현실입니다. 돈 가진 사람이 힘이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조용히 믿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것 같은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그것을 견딜 수 없었으면 이렇게 썼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것뿐만 아니라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그 정황들에 대해서 갇힌 자 된 바울이 도리어 내가 이런 환난 당하는 것 갇힌 것 때문에 낙담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 복음 전하다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이것을 자랑으로 삼으라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분이 누구신지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통해 그분을 생각하라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 또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결국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조건과 자격과 나에게는 어떠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새 소망을 얻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다 갇힌 것이 환난 당하는 것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아닙니다 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나는 갇혀 있지만 나는 자유를 제한당했지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갇힌 자와 같은 상황이고 자유롭지 못한 일상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낙담하고 답답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갇힌 자의 입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며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중간에 한복판에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듯한 그 바울의 마음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갇힌 자와 같이 제한되어 있고 격리되고 정말 답답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특별히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를 질문해 보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의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것을 구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긍휼이 넘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로선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영하심이 어떠하신 것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죄와 허물의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누리고 새 생명을 살 뿐만 아니라 3장 8절과 9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전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몸은 갇혔지만 몸에 제약이 생겼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꾼이 된 것은 일꾼이 되어서 수고하다가 이렇게 갇혀진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이다 라고 간증하면서 12절 13절을 더 뜨겁게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외쳤던 바울의 심정 가운데 찾아가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도록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을 따라 도구로 삼으신 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선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이 멈춘 이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멈춰 선 것들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므로 일상 가운데 다시 소망을 찾게 하는 씨앗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다시 옆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게 되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처음에 불렀던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일까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연약하고 갇혀진 자유를 제한받았다고 생각되는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주님 앞에 다시금 사로잡히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많은 것들이 제약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참된 소망이신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게 은혜 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분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있는 일상에서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예배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